그렇죠. 근데 과거의 어느 지점에 부딪히는 거죠. 내가 잘못했건 무엇이 나에게 날라왔건 그래서 내가 일부분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걸 물론 다시 붙였습니다. 다시 연결시켜놨어요. 하지만 그릇이 한번 깨진 걸 붙여놓는다고 이렇게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식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냥 싱크대 한 구석에서 소품을 담가놓는 용도로 쓰여지는 그릇, 그런 그릇의 동질감을 느끼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가 원래 살아야 됐던 인생에서 나를 끌어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깨진 그릇 같다라는 이미지를 얘기할 때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기견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기견. 강아지. 어떤 존재예요? 유기견이라는 건 일단 강아지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예요? 나는 사랑받고 이쁨받고 용납받고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죠? 주인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이뻐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공급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언어를 배우기보단 주인이 내 언어를 배워줘서 내 말을 이해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요즘에 저 강아지 키우잖아요. 그래서 뭐 강아지 언어 이런 거 가르쳐줘요. 가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렇게 뭐 빤히 쳐다보는 뭐 이거는 무슨 뜻이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빤히 쳐다보는 게 약간 불만족의 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가 항상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거든요. 난, 아,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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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걔는 항상 아 약간 쟤는 뭐야 이랬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감정이 상하더라고. 하여튼 얘는 내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강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고 세상이 나를 용납해주고 세상이 나를 아껴주고 세상이 나를 먹여줘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먹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느끼게 내 인생은 약간 유기견 같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통 안 된 스마트폰 이미지를 갖는 것 같아요. 개통 안 된 스마트폰은 뭐예요? 난 어때요? 난 엄청 잘났죠. 난 최신이에요. 아이폰 6란 말이에요. 그렇죠? 난 개통만 해주면 돼. 근데 세상에 뭘 안 해줘요? 그 개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한 번의 기회를 안 줘요.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 연결을 안 시켜준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기 이미지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장 전통적인 이미지 뭐예요? 시계 태엽이죠. 난 시키는 걸 하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그 연결고리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 시계 태엽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시키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어 그래? 그럼 그만하면 되잖아. 아니죠. 가장 큰 두려움은 그만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시계 태엽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 힘들지만 빠져나가는 건 두려운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는 게 버겁고 버겁고 버겁지만 이 의무의 현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중성을 삶의 현장에 느끼면 본인을 시계 태엽 같다라는 이미지로 바라보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이미지들이.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미지는 뭘까요? 성막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씨앗의 이미지입니다. 나는 뭐 같다라고 느끼라는 거예요. 나는 씨앗 같다라고 느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막은. 난 씨앗이에요. 씨앗의 삼중성이 있죠. 씨앗은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은 어때요? 보잘것 없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인식하고 있고요. 현재 내 부족을 알고 있어요. 씨앗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 뭐예요? 씨앗의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아는 거죠. 그렇죠? 나는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나는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안에 다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력의 DNA를 다 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현되지 못해도 그렇지. 그렇죠? 씨앗의 첫 번째는 나는 어떻다. 씨앗의 첫 번째는 나는 현재 내 문제를 인식하는 보잘것없어요. 씨앗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갖고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는. 씨앗의 세 번째는 뭐예요? 씨앗의 세 번째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가능성이 발현됩니까? 아니죠. 씨앗의 가능성이 발현될 땐 누가 필요해요? 농부가 필요합니다. 왜요? 토양과 햇살과 물을 조절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씨앗답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죠. 내 문제를 알고 내 가능성을 알면서도 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농부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게 스스로 무엇으로 정체성하는 거예요? 씨앗의 그림에 정체성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혹시 깨진 그릇 같다. 과거에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지금도 내 인생을 얽매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떠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유기견 같다. 세상에 날 아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외롭다라는 이미지로 떠오르진 않으세요? 내가 개통 안 된 스마트폰, 난 너무 괜찮은 존재인데 나한테 세상에 기회를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혹은 시계 태엽처럼 내가 주어진 곳에서 이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해야만 하고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더 두렵고란 이중성 속에 서 있진 않으세요? 그럼 그 그림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걸어 나와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네가 깨진 그릇을 담지도 않았고 개통 안 된 스마트폰을 담지도 않았고 네가 닮은 이미지를 굳이 얘기하자면 너는 씨앗을 닮았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에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한 절로 설교할 수는 없고요. 성막 전체에 관한 이미지를 갖고 설교를 좀 해봅시다. 성막의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한 10분 전에서 15분 정도는 어제 강의랑 겹쳐요.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성막의 이미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까지 사람들한테 종교는 뭐였어요? 종교는 금송아지였죠.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그때까지 거기에 영향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갖고 있었던 종교 개념은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한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몸에 있는 금부치를 다 떼어서 내면 그 금이 송아지의 형상으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게 이 고대에서의 종교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서의 종교 개념은 뭘 바꾸는 거예요? 고대에서의 종교 개념은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언제 종교가 필요해집니까? 내 힘으로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종교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갈림길에 섰을 때, 그때 종교가 필요한 순간이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뭔가를 드리면서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개입해 주시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종교가 필요하다는 건 왜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으니까? 죽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한 거죠. 죽은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종교가 그걸 해준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사상, 고대 종교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종교가 뭐였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종교는 환경을 바꾸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근데 지금 성막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성막이 선포하는 게 종교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다? 너를 바꾸는 거다라고 하는 게 성막의 선포죠. 그렇죠? 종교는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종교는 사람을 바꾸는 거고 사람을 바꾼다는 게 바로 너를 바꾸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새 사람 됨 아닙니까? 기독교의 목적은 새 사람 됨이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러니까는 쭉 했어요. 성막이란 도형에서 어제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규빗 읽고 이러면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걸 그냥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막이라는 게 다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그 성막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성막문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은 거 보니까 강의를 안 들었나 보다.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 듣는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야? 너무 좋은 착한 사람들이네. 그래요. 성막문 앞에 서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자주세계 하나님의 주권, 그 청세계 하나님의 창조, 그 백색의 하나님의 의, 그 홍색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인이시며 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성막문 앞에 서요. 그 하나님 앞에 섰더니 지금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내 자신의 문제를 알겠죠. 내가 한낱 씨앗에 불과하다는 그 씨앗, 먼지 같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그 씨앗 같음을 알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는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러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선언이 번제단의 선언이죠. 그렇죠? 변화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죠. 등대. 하나님이 인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오른쪽에 간 게 나한테 유익할까 왼쪽으로 간 게 나에게 유익할까가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는 뭐예요? 이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바른 기준이 인도죠. 그렇죠? 나에게 유익한 방향을 얘기한 건 인도가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라는 인도. 그럼 그렇게 살아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해결하시는 보호. 이게 성소죠. 그렇죠? 체험이 있는 삶이죠. 그럼 체험이 있는 삶에서 신앙이 끝나요? 아니죠. 이젠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닮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포도나무와 같은 상황들이 거기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뭐의 변화예요? 내 존재, 내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은 지어지는 순간부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이 딱 선언하는 건 그 전까지의 제사는 간단했어요. 내가 소잡아서 드릴 테니까 날 축복하세요라고 얘기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변화를 했다는 걸 깨닫고 변화되어 새로운 기준과 체험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너희 가운데 새로운 종교다라고 선언하신 게 성막의 선언이죠. 그래서 성막이 뭘 선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이며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씨앗입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속 껍질을 깨고 성장해 나가는 나를 꿈꾸며 더 나은 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이따 꺼도 되겠죠? 난 좀 더운데 부탁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멈추는 종교에 대해서도 성막에서 우리가 반대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멈추는 종교. 성막 문 앞에도 안 쓰는 사람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세속주의라고 했죠. 성막 문 앞에도 안 서요. 이 사람 아직도 금송아지야.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줄 알아. 그럼 세속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막 문 앞에만 서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지성주의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지 알아.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기독교는 저런 거야. 다 알아. 내가 알고 끝나.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 내가 아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해. 그럼 뭐예요? 지성주의라고 했죠. 들어갔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뭐예요? 복음주의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살아야죠. 근데 이 체험을 뭘로 만들어요? 경험으로 만들죠. 추억으로 만들죠. 아, 나는 은혜 받은 경험이 있고 구원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난 됐어. 이제부터는 난 뭐 하면 돼?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면 돼. 이게 복음주의죠. 거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출발점 앞에 세우지 우리를 종착점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출발선에 세우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어떤 바른 가치를 쫓아 그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께 정말 일하심을 경험하는 체험의 삶이죠. 그렇죠? 체험의 삶. 근데 여기에서 멈춰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별로다라고 실망감을 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분들이 아예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A라는 사역적 영역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그 기준을 통해서 결과를 나오는 걸 경험해요. 해냅니다. 근데 그걸 어디로 응용을 안 해요? 자기 자신의 전인격, 삶의 전체로 응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 보면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지점을 보니까 사람은 아닌 거지. 계속 자기 체험을 자랑하고 간증을 하고 다녀서 그 간증만 들어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가까이 가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소에서 멈춘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까지. 그렇죠? 신앙도 어느 쯤에서 멈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만 알아. 그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만 하고 있는 세속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건 알았어요. 아,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 라고 이해해서 멈춘 지성주의. 아,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았는데 그 체험을 그냥 추억으로 만드는 복음주의. 부정적인 의미에서 복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 있는 삶은 있지만 그 삶을 자기 인격으로 환산하려고 하지 않는 체험 있는 삶에서 멈춰지는 것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진정한 변화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 서 계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서 계십니까? 나는 나 자신을 멈춰서 바라봅니까? 진행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 씨앗이 열매 맺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씨앗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에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때때로 내가 깨진 그릇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깨진 그릇은 다시 붙어요. 진짜 그릇은 안 붙지만 우리는 붙어. 왜? 우리는 살아있잖아. 우리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요, 상처가 나도 그걸 극복하고 성장해냈을 때 어느 점에서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의 독특성이에요. 그렇죠? 물건은 깨지면 다시 못 붙이지만요, 생명은요, 어릴 때 아팠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되면 원상 이상으로도 돌아가는 게 생명력의 복원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때 깨졌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내가 수용과 용납에 필요한 지점들도 있겠죠. 수용과 용납의 지점들이 필요해요. 그게 없어서 문제라고 얘기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유기견처럼 느낄 때 하나님의 수용과 하나님의 용납,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 내가 회복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가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었는데 세상이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만나는군. 거기도 마지막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지점지점들을 지나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걸 기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 모습, 더 나은 인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순례적 서정으로 내 인생을 이해해야 되는 게 성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닮는 것까지 내가 나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고 그게 종교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그렇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자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자리에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혹시 한 자리에 멈춰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한 자리에 멈춰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만 갖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서요. 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나빠, 이게 나빠. 이게 자기가 나쁘다고 이해하는 데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나쁘다고 이해하는 데서 성경을 사용합니다. 말씀에 비추어볼 때 내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여러분 그 말은 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의식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럼 문제의식이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내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신앙은 의학이지 병리학이 아니에요. 왜 죽었는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은 시체 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리학은 죽은 시체 갖다 놓고 얘가 왜 죽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의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학을 하시는 살리는 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할 땐 그걸 살리자고 얘기하는 거지 얘가 이래서 죽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문제의식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문제의식이 우리의 마지막 문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하고 안 움직여요. 멈춘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이, 변화가. 그렇죠? 이런 과도한 문제의식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습니까? 그게 겸손한 것도 아니고 회개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발목을 묶는 연건킨처럼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그걸 뜯어내십시오. 과도한 문제의식에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두 번째, 너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멈춰섭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소망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을 닮은 걸 얘기하시는데 어느 지점 생활이 되는 지점까지 성장한 다음에 멈춰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는 내면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성숙을 하고 싶었어요. 네, 살려니까. 그렇잖아? 저번에 내 생각이 정돈되지 않아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러워서 성숙을 하고 싶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저는 내 관계가 성숙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과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고 내가 내 인생 어디 흘러가는지 몰라서 성숙을 하고 싶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내 내면도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왜? 영적으로 안정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좋게 성숙해서 안정이 됐어요. 생활도 안정됐어요. 전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사고가 정리됐기 때문에 안정이 됐어요. 하나님께 삶의 기회와 은혜를 주어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언덕 위에 섰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가 조사원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생활이 되니까 됐지 뭐. 전에는 되게 힘들어서 내가 그런 거지. 여기쯤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걸 유지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된다. 이 사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에 멈춰섭니다. 그 사이에도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의식이 없이 뭐만 있어요? 잘 될 거란 기대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잘 안 돼요.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는 걸 이해할 때 그게 잘 되는 거지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결국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잘 안 돼요.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어도 결국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역할들을 잘 하고 있어야 결국 잘 되는 거지. 근데 막연한 낙관으로서의 소망 이 사람한테 있으면요. 이 사람은 안일하고 거만해집니다. 안 움직여요. 그리고 거만해져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너 지금 되게 중요한 때야. 너 지금 변화돼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안 움직여요. 그리고 결국 그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서야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고 이런 생각은 못 해봤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때 다 예언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지가 됐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삶의 기회를 낭비하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닥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막연한 낙관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 움직입니다. 좀 다른 지점이지만요. 그 사이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요.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안 움직입니다. 괜찮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종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신앙에서 할 게 없어져요.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옵션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교회 봉사 좀 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기쁜데 다른 사람한테 전도 좀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옵션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하면 말고란 말이에요. 근데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옵션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있어요? 없죠. 자기는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죠. 난 구원받은 체험에 감동이 있다면,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체험에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성숙과 성장과 변화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됨과 내가 새 사람 된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안 움직여요. 나는 마치 교회 챙겨줘야 되고 주변 사람 챙겨줘야 되는 뭐나 된 사람인 양수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인데 아직. 그냥 구원만 받았다 뿐인데. 출발선에 뛰어서 한 걸음도 안 뛰어갔는데. 근데 아 그래, 구원에 감격하니까 교회 봉사 좀 하자. 교회를 내가 돌봐야지.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은 자기가 되게 잘난 것 같잖아요. 내가 주변 사람한테 전도해서 저 영혼도 내가 구원해줘야지. 그건 내가 또 자기가 잘난 것 같잖아. 근데 아니죠. 그 자리에 멈춰 선단 말이에요. 보시면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을 닮은 것까지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분명히 하나님께는 성소의 신앙으로 네가 성막 문 앞에 서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구원의 은혜를 지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라라고 처음에 이 대중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독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종교 형태로서 처음으로 성막을 딱 선포하시면서 이 자기 변화의 종교를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못 오해해서 오해된 복음주의자처럼 예, 은혜의 체험이 한 번인 순간 되었다라고 추억에 살고,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아 그냥 지성주의자처럼 배운 다음에 아 난 그렇지 못해서 문제라고 멈춰서 버리고, 어느 정도 내 삶이 진행된 다음에서는 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처럼 생각하고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겠지라는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거기 멈춰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멈춰서는 건 되게 위험해요. 우리는 거기를 걸어서 하나님을 닮은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씨앗이, 씨앗의 역동성을 가지십시오. 씨앗의 역동성을 가지세요. 여러분, 은행나무는 400살에 돼도 자라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400살에 돼도 은행나무는 청년인 거예요. 인간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내면은 죽을 때까지 성숙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 내면 죽을 때까지 성장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 내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멈춰설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선물이 있잖아요. 더 큰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이제는 살만하십니까? 좀 더 은혜 받아봐요. 더 살만한 삶이 있다니까요. 더 살만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 이미 예전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실은 성숙의 과정의 길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로 갑시다. 오늘 설교가 좀 짧아요. 여기서 결론은 짧게 해야 짧은 거지, 그렇지? 그래요. 이렇게 지속적인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치열한 문제의식, 두 번째가 명확한 소망, 세 번째가 나를 바꾸는 복음의 역량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치열한 문제의식만 있어도 이 사람이 죽어요. 멈춰요. 소망만 있어도 이 사람이 멈추거든요. 복음만 믿어도 이 사람이 멈춰요. 근데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있을 때 이때 이게 굴러가기 시작해요. 이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네? 이것 중에 두 개만 있어도 안 굴러가. 이 세 개가 동시에 이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이 사람은 생명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막연한 소망? 아니죠. 치열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직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면이 없는 사람에게 성장은 없습니다. 1번은 직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부터 직면하는 겁니까? 여러분, 직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거울이에요. 평평하고 투명한 거울. 그렇죠? 거울 자체가 평평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를 제대로 비출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이라는 거울을 사용해요. 평평하고 투명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랑 비춰보면 내가 잘난 것 같아. 그래, 쟤보다 내가 환경도 낫고 상황도 낫고 인격도 나은 것 같아. 내가 그래 잘 살아왔네. 쟤랑 비춰보면 내가 못난 것 같아. 난 뭐 했니? 난 왜 이러니? 쟤는 내 나이랑 똑같은데 왜 쟤는 저러고 살고 난 왜 이러고 사니? 그렇죠? 시대상이랑 비춰봐요.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울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를 비춰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대상에 웬만큼 발맞춰놔서 내가 월급도 괜찮고 어?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면 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그 시대상에 내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내가 좀 못난 것 같아. 거울을 계속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평평하고 투명한 거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 사람의 기준을 삼다가 시대의 기준을 삼다가 사람들이 결국 어느 쪽으로 튑니까? 아, 난 이런 시대에 난 주변 사람의 이런 거에 살지 않겠어. 그래서 무슨 거울을 삼아요? 자기 기분이라는 거울을 삼아요. 요즘에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거울이 합치고 그걸 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거울이에요? 자기 얼굴 자기가 더듬는 거지. 그렇죠? 거울이라는 건 투명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안 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거울로 삼는다라고 하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척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서 내 자신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결국 내 기분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냥 내 기분은 내키는 대로 난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나 난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걸 내가 되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주변 사람들 보기에 잘 살고 있으니까 되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시대상에 보니까 괜찮으니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면 그 거울이 바뀌는 순간 나도 자꾸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울이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직면의 거울이? 하나님이란 거울이 비춰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돈 좀 없는 거, 뭐 열심히 안 산 거, 뭐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이 되게 뭐라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갖고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하시는 건 주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타적이지 않은 거, 이기적인 거, 자기 인생에 매몰돼 살아가는 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 내 생각에 빠져서 나만 옳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건 주로 이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봐서 내 자신을 다시 하면 어떻게 돼요? 직면하는 게 첫 번째. 이 직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진짜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고 안 해결해도 되는 걸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면에 없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갈 때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사용해주세요. 나를 뭐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본인은 그게 1단계가 안 되면 그 다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아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회망문화 이 성막문 앞에 서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 균형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난 그 균형 속에서 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균형 속에서 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대로 나만 앞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주권자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고 하나님한테 왜 이거 이렇게 하냐 저거 저렇게 하냐 내가 그렇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 모르고 되게 하나님과 냉정한 관계인 것처럼 그의 마음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세요. 하나님의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 사고방식을 계속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한테 자꾸 PT하면서 왜 나를 도와야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럼 네 돈으로 네 사랑을 보여라. 빨리 나한테 잘해줘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그는 창조하셔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나 혼자 잘났다고 하고 그는 주인이셔서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비춰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직면으로서 있어야 된다. 그 성막문 앞에 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소망을 봐야죠. 지성소에 가고 싶어야죠. 지성소에 가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오늘 교회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이런 고민 해보신 분 평소에 그런 고민 해요? 내 얼굴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싶은데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겠는데 이거 좀 오래 걸리네 이런 고민 해요? 잘 안 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소망도 주가 깨우지 않으시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만요. 소망도 내가 주를 닮고자 하는 소망은요, 내용은 저 깊숙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간절한 소망이고 진짜 절대적인 소망이긴 한데 그 소망이 내 안에 잠들어 있어서요, 하나님이 내 소망을 깨우지 않으시면요, 다른 것이 소망 그냥 내 안에서 깨어나서 날뛰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고 싶니? 하면은 이뻐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유능해지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성공적이고 싶고 참 소망이 아닌 소망들이 거기에 막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진짜 내 안에 소망을 깨우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을 깨우는 것들이 누가 또 하나님 깨우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깨우신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렇게 인원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렇게 재정이 성장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형태가 갖춰졌으면 좋겠고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게 마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냐 착각하게 돼요. 근데 요즘에 그게 웬만큼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우리 되게 잘 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감사하고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께 보시는 내 그림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벌써 나 엄청 많이 먹어서 42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활동할 때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요한 바울이 활동할 때가 몇 살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미 알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늙었는지. 여러분 바울 베드로 하니까 할아버지 같죠? 바울 베드로 형이야 형. 그분들이 한참 활동할 때 나이가 80, 90살이 아니에요. 형이야 형. 난 좀 있으면 친구다. 잖아요. 내가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목사라는 직업을 또 갖고 있고 신앙을 가졌고 변화되고 싶은데 아직도 질척거리고 세속적인 모습이 남아있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고집스러워 그런 내 모습이 보이는 그럼 무슨 꿈이 생겨요? 성숙의 꿈이 생기죠. 하나님 참 교회 건강해야죠. 사람들 변화돼야죠.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좀 목사답게 내가 보기에 내가 좀 그래도 목사란 이름이 부끄럽진 않다는 지점에 난 오래 있을 자신도 없고 그냥 살짝 한번 쳤다 내려왔으면 좋겠어. 아, 그 수준에 좀 내가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아는 자유함. 내가 목회를 할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나쁜 놈이 되지 않을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유함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어디서 생겨요? 눈 떴을 때 생겨요? 눈 감았을 때 생겨요? 그 소망은요,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주님께 나한테 깨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매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방향성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바꾸는 것도 누가 바꿔요? 성막문에 서서 지성소를 바라볼 때 그 핵심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전히 번제도 아니죠. 그렇죠?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만 얘기하니까 문제지. 내가 이 성막 문 앞에 서서 지성소를 바라보는데 그 지성소까지 나를 가게 하는 게 뭐예요? 번제자이잖아요. 내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만 지금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워내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막 정말 이 기도로 내가 이런 직면과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의 마음들 내 안에 사라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내한테 묵혀있었던 것들이 좀 털어지고 내가 원래 내 모습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는 그 은혜의 장면들이 나를 변화시키죠. 이게 역량이죠. 그렇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역동적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안 움직입니다. 문제의식만 갖고 있는 사람도 안 움직이고요. 소망도 있고 문제의식도 있지만 어떻게 그걸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안 움직여요. 이게 문제야? 저렇게 돼야 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 그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사람도 조직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돼야겠다는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기업도 그렇게 바꿀 수 있고 개인생활도 그렇게 바꿀 수 있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역동이 생긴다는 건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꼭 신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의식과 명확한 청사진과 거기에서 방법적인 역량의 준비가 돼야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그게 바뀐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윗사람이 이걸 소망으로 제시하는데 야 그게 돼? 역량으로 이걸 제시하냐. 그거 안 되지. 그럼 밑에 사람들 움직이고 싶어 안 움직이고 싶어? 안 움직이고 싶죠. 근데 이걸 제시해요. 아, 근데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래.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무엇으로 세워질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치는 새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이 사람한테 비교해서 직면하고 여러분 이 사람 만나면 날씬한 애 만났어. 그럼 갑자기 다이어트 결단했다가 돈 많은 애 만나면 다시 돈 모으고 결단했다가 가정생활 잘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럼 결혼을 결단했다가 그래 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내 인생이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정말 저렇게 되고 싶은데라는 참소망을 깨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 가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신뢰할 때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내 생활에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자리로 역동적으로 움직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씨앗 때문에 머물러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옆에서 커다란 나무처럼 가게 하는 계기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 서셔야 됩니다. 그 길에 서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동적입니까? 결론합시다. 결국 비슷한 길을 끝났어요. 좋지. 살아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 자리에 오래 서 계셨어요? 그건 문제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 그건 문제예요. 왜요? 신앙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신앙은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가는 거예요. 아, 그게 문제예요. 아, 목사님 저는 매너리즘에 빠져있었어요. 아, 왜 그래. 그냥 걸으면 돼요. 그 자리에 오래 서 계셨어요? 한 발 뛰세요. 그냥. 내가 어떻게 주를 닮아가야 되려면 내가 지금의 이 삶에서 어떤 한 발을 뛰어야 되는지 구체이고 선명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한 발을 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내 성품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내 생활의 이런 것들을 시작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것들을 좀 더 알길 바라시는구나. 아, 내가 사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좀 문제였구나. 내가 그 한 발을 뛰어서 가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대단한 것만 고백하는 사람은 대부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의 산은요 한 걸음씩 걷는 건데 그 한 걸음은 되게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아침에 몇 분 먼저 일어나는 거, 기도 꾸준히 하는 거, 내가 사람을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 나만 신경 쓰고 있다가 다른 걸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 내가 쓰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어떤 방식들에서 벗어나는 거, 내가 그 한 걸음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걷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변화의 종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성막면서 지성소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자꾸 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이 자꾸 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을 제가 오래 알아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겸손한지 여러분들 전에는 훨씬 더 별로였어요. 이만큼 변화된 거예요. 정말 이만큼 변화된 거예요. 지금 너무 전 너무 한심하고요. 아니 여러분들 훨씬 더 한심했어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생각만 좀 해봐요. 내가 이미 많이 바뀌어왔는데 아, 지금 문제 많은 거 나도 알죠. 나도 문제 많고 우리가 문제 많죠. 근데 이미 우리가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계속 바뀌어 가겠죠. 그렇잖아요. 언덕에 서서 뭐나 된 것처럼 그러지도 마시고 내가 원래 이 모양 이 꼴인 사람인 것처럼 너무 그러지도 말고 이만큼 주인과 함께 걸어온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지하다는 이유로 멈춰서고 살만하다는 이유로 멈춰서고 왜곡된 자기 비판으로 멈춰서고 그래서 내가 그 걸음을 멈추는 것만 문제인 거지 내가 다시 한번 주인과 함께 걸음을 뛸 때 내가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숙제를 풀면서 하나님께 또 주신 소망을 다시 한번 깨우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함께 이 걸음을 걸을 때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성소의 지상을 여러분 마음에 회복하셔서 마침내 내가 주인과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요 자기 변화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봐요. 돌아봐요. 환경이 변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관계가 변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자신이 변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바뀝니까? 사실 내가 바뀌었을 때 인생이 훨씬 많이 바뀌어요. 내가 변했을 때 인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내용,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면 환경을 붙잡지 마시고 나와 관계와 환경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 걸음을 한 걸음씩 뛰어가시는, 그렇게 주님 닮아가시는, 세상을 바꿔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많이 변했어요. 우리 많이 변했어요. 몇 년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도요 몇 년 전에 비해서 사람 됐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계속 성장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괜찮아요? 전 그게 정말 큰 칭찬이에요. 목사가 5년 전 똑같고 10년 전 똑같으면 어떡해요. 저도 나이 먹으면 성장을 해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장해 왔으니까 성장해 갑시다. 우리한테 숙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삶 안에서 멈춰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힘들 때 좀 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 주님이 더 찾았었잖아요. 조금 삶이 좋다고 멈출 필요 없잖아요.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조금 문제 있다고 이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아예 해결하려고도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게 해결하셨잖아요. 다시 믿읍시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지금의 내가 어떤 숙제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제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걸 체험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자리에서 앞으로 걸어나가겠다고 들 말씀을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한테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서부터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부터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부터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부터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나에만 만져달라고 하면 정서적인 위로를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께 가까이 날이 끄서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찬양할 때 나에만 만져달라는 그 고백이 변화에 대한 고백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에만 만져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직면하게 할 수 있고, 주님께 나를 소망하게 할 수 있고, 주님께 나를 바꿔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만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통성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야 내가 직면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내가 소망도 가질 수 있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내가 변화될 수 있을 터인데, 주여 일상의 주님을 내가 좀 더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할 게 있는 그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겠사오니 주여 그 시간대 찾아오셔서 그 시간대 나한테 일하여 달라고 한 번만 기도하시고 제가 죽도 한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자리가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애를 제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의 자리가 내 찾아가시는 애를 제가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아버지, 아버지 각 사람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신 애를 저희한테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변화시키심으로 나아가신 하나님의 힘을 저희가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각 사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만지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만지시고, 이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소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일하심을 말미암아 저에서 그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주 부족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 힘으로 그 앞에 나아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사람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신경 쓰고 살기에 너무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멈춰설 때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고 이게 안 고쳐질 것 같아서 해볼 염두도 안 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이미 다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서 이제 살만해서 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같은 것은 원하지도 않는 때가 있습니다. 주여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앉은뱅이처럼 여기 주저앉았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바꿔나가시는 그 은혜 속으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분주함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 중심을 세우실 것이며,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며, 그러니까 더 큰 소망들을 내가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사오니 저는 일어나 주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아 일어나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런 고를 하신 그 말씀은 목자기 안전에서 전병인처럼 안전한 모든 자들이 다시 한 곳에서 일어나 주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